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산의 한 사거리에서 승합차가 버스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하며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승합차에는 새벽부터 일터로 가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대부분 오늘 처음 출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소식 이은진 기자입니다.
도로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고 승합차 한 대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승합차가 다른 쪽 도로에서 오던 통근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앞으로 튕겨져 나온 승합차는 여기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들을 또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주황색 구조물도 차도에 여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 구조복 소리가 났어. 조금 있으니까 그냥 내가 차들이 막 오더라고. 저 신호등 있는 데서 이상하게 나무를 좀 다지마.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12명 가운데 5명이 숨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을 포함해 9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승합차는 인근 인력업체 소유로 일용직 노동자들을 태우고 일터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일하러 가는 게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사고 났거든요. 수원농협본부 웃음에 농담하면서 얘기하면서 가다 나니까 갑자기 뭐 와랑탕 하는 바람에 그거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중국 국적이고 승합차 탑승자 절반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국적 노동자였습니다. 인력업체 측 관계자는 승합차에 탔던 노동자 가운데 절반은 오늘 처음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는 무관한 걸로 보고 CCTV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운전자에 대한 조사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호텔에서 있었던 화재 소식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CCTV 사진을 보니 연기가 나기 시작한 지 불과 1분 23초 만에 복도 전체로 연기가 번졌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7명 가운데 5명의 사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저녁 7시 31분, 불이 시작된 810호 객실로 한 남성이 들어갑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이 다시 나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고 방을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나오면서 문은 닫지 않았는데 열린 문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연기가 복도 천장을 메웁니다. 그러곤 30초 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찼습니다. 불과 83초 만에 연기는 호텔 8층 전체로 번졌습니다.
발화실에 문을 열고 나왔고 그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좀 일반 무슨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작은 거여서 배연이 안 되고.
부검 결과 에어매트로 뛰어내려 숨진 2명을 뺀 사망자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국과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급격하게 연기가 퍼진 상태에서 대피하다가 또는 방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일단 에어컨에서 튄 불똥 때문에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810호 투숙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수사본부를 지방청 주관으로 격상해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높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는 대피하다가 연기를 들이마셔서 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승환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거센 불길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층에서 났는데 사망자 중 한 명은 10층 주민이었습니다. 두 달 뒤 경기 포천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역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6층 주민이 숨졌습니다. 숨진 두 사람 모두 대피하던 중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한 경우였습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 중 40%가 대피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고층 건물의 경우 복도와 계단을 굴뚝 삼아 연기가 빠르게 퍼지는 겁니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에서도 불은 8층에서 났지만 사망자 7명 중 3명은 9층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보니까 연기가 완전 많이 들어서.
전문가들은 불이 시작된 객실이 아니고 대피로에 연기가 가득 찬 상황이라면 객실 안에 머무르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발화객실과 같은 8층에 투숙한 일부 생존자는 젖은 수건으로 화장실 문틈새를 막고 샤워기 물을 맞으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연기나 화염이 노출이 된 상황 오염이 됐다면 이 연기를 해치고 대피를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JTBC 이승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였다고 본 검찰과 달리 수심위가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도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까지 함께 수심위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겁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청탁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알선 수재 등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일을 알선하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라고 본 검찰의 결론과 달리 수심위가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알선 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제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하면서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같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청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빈 만찬에 참석하거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하면서 선물을 줬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건이 접수돼 있는 공수처도 알선 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 증거소장 제출돼 있는 알선 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야권에선 수심이 소집에 대해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며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는 요식 행위로 끝날 게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버추틴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에 여러 번 특혜와 성역은 없다 이렇게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인사패싱으로 법무부와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는 미리 보고조차 받지 못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부딪혀왔습니다. 네, 본인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심의 소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총장이 정말 그 중앙지검 수사팀하고는 다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이외에도 청탁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다시 한번 외부 위원들이 살펴보고 나서 무혐의라는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수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도 고려됐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수심위가 돌아가야 할 텐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네, 먼저 수사심의위원장이 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위원들을 뽑게 됩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대검을 직접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50에서 300명으로 구성된 후보 명단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 기계에서 이렇게 직접 뽑게 됩니다. 네.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등 4개의 분야에서 일정 비율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떤 위원들이 포함되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결론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의 경우엔 직권 회부된 뒤에 11일 만에 수심위가 열렸습니다. 표결 끝에 9대6으로 기소 권고가 나왔는데요.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던 수사팀은 나흘 뒤에 김광우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가 3주 남은 상황에서 빠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네, 결과가 중요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팀과 수심위가 같은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혐의 결론이 확정되는 거고요. 만약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수심의 결론은 권고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심의 권고를 따르느냐 마느냐에 따라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사실상 공식 선언했습니다. 수년 동안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건데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파월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젯밤 열린 세계 중앙은행장 모임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못 박았습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찾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My confidence has grown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able path back to 2%.
다만 한 번에 0.5%포인트 큰 폭으로 내리는 이른바 빅컷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월스트리트 저널은 파월 의장이 곧 금리가 내릴 거란 가장 강력한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여파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올랐고 달러 가치는 1년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금리 인하 폭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는 2022년 7월 역전된 뒤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틀 전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섣부른 금리 인하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금리 인하가 폭과 그다음에 그 스피드가 미국과 같은 속도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작을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빠르게 올린 만큼 내릴 때도 마찬가지란 건데 정부와 여당까지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오는 10월 한국은행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 대선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달 남짓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But he's highly respected. He is a great person. Robert F. Kennedy Jr.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무대에 오르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케네디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과 함께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지 몇 시간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It's with a sense of victory and not defeat that I'm suspending my campaign activities.
최근 2%까지 지지율이 추락하자 승산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겼습니다.
Bobby and I will fight together to defeat the corrupt political establishment and return control of this country.
이로써 11월 미국 대선은 제3후보 없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가 초박빙의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케네디 표가 대선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케네디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지만 경합주에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NN 방송은 아직 케네디 지지층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확실치 않고 아예 선거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케네디가 형제들은 가족이 지켜온 가치를 배반한 것이라며 케네디 후보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5명이 언어장애를 가진 여학생 1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사안이 심각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 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구글터뷰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손재주도 좋습니다. 다만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립니다. 어느 날 아이 부모는 학교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신고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접근금지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다짜고짜 그렇게 물으셨죠.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임시 교사의 신고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4학년 남학생 5명이 아이를 수차례 집단 성추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서 보면 이제 벌칙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 성기를 만지고 오는 게 강도 높은 벌칙이었나 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선생님 바로 앞 아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하지 말라고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부모는 학교가 아니라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는 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는지, 분리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긴급조치라는 게 같은 교실 안에서도 활동 동선이라든가 이렇게 다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교실이 분리된 건 아닌 거네요.
네네네.
학교는 당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등교를 정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조사관들이 파견됐습니다. JTBC는 학폭심의위 회의록 53장을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여러 번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이 시켜서 억지로 그랬다며 서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말을 못해서 이르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성추행 횟수를 지적하거나 학교에 장애 학생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 여러 학생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기로 공모했고 언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심각성 고통, 4월과 5월 가해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지속성 낮음, 장난으로 생각해 피해 정도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고의성 낮음,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성 화해 정도 높음, 학폭심의위는 만장일치로 가해 학생 5명에게 학교 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뭐 피해자의 방교체라든지 그래서 그냥 조치 없음으로 나왔고요.
일부 가해 학생 부모는 JTBC에 장난에서 시작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을 놀리거나 만지지 말라고 했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인 교육지원청은 취재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가중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폭 회의록을 보면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이상 행동을 보이고 부모는 자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 현관 밖에서부터 학교 교실까지 혼자 걸어간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계속 해보자 해서 스스로 하는 일을 많이 늘려가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아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 수 있게끔 강요하면서 키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전북 완주군 대둔산에서 암벽을 등반하던 40대 남성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구조대가 접근할 수 없어서 소방헬기가 골절상을 입은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전국 61개 병원 보건노동자들이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닷새 동안의 투표 결과 91%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한 과로 등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실패할 경우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서부의 한 소도시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마을 축제 도중 한 남성이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도주한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고 당국은 주민들에게 시내 중심가를 벗어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푸켓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약 2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생긴 산사태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응급 환자가 숨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실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애타는 구급대원들 목소리 넘어 환자들을 거절하고 떠넘기는 병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응급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병상이 다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저기 사람 많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 등록을 안 할 뿐입니다. 예.
분명 병상은 있다고 나오는데 병원은 거절합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공개한 실제 전화 녹취입니다. 또 다른 녹취, 의식이 없는 환자도 병원의 문턱을 넘기 힘듭니다.
2차 병원이요? 의식이 처지고 40도인데요, 열이?
이 정도면 저희 응급실은 진료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의사협회와 정부의 대립으로 최근 더 심해졌습니다.
3차 병원은 2차를 가라고, 2차는 3차를 가라고. 저희가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환자들이 숨지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쓰러진 40대 남성은 14번 문의 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쓰러진 60대 여성, 19차례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둘 다 결국 숨졌습니다.
응급실 14곳으로부터 이송 거절을 당하고 끝내 숨지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19일 공개 성명을 낸 소방노조는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병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식사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구급대원들.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돌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선수여도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속상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44세 베테랑 애덤 스콧의 공이 그린 위를 타고 홀에 쏙 들어갑니다. 숨죽이던 모두가 환호합니다. 눈길을 붙잡는 벙커샷까지 스콧은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몰아치면서 하루에만 9타를 줄였습니다. 중간 합계 13만 더파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반면 맥킬로이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지 고개를 젓더니 모자를 벗고 분을 참지 못하기도 합니다. 올해 최고 선수 10명이 참여한 플레이오프 2차전에선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속출했습니다. 임성재는 먼 거리의 버디 퍼트를 가뿐히 성공하면서 연속 버디를 잡았습니다. 중간 합계 6 언더파로 공동 6위에 자리했습니다. 김시우는 2타를 줄여 공동 8위에 올랐고 안병훈도 3타를 줄여 공동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상위 30명 안에 들어야 다음 주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나서게 됩니다. JTBC 정서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분입니다.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리의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저희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살짝 머리가 좀 자랐는데 거의 삭발 수준으로 빡빡 밀었잖아요.
그것도 뭐라도 해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저의 마지막 희망, 각오, 열정, 모든 게 진짜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후회 없어요. 그냥 이거라도 해서 못 뛰었으니까 후회 없고 잘 뛰었어도 후회 없었을 것 같아요.
올림픽 2회 연속 결승 진출, 이거만으로도 이미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선수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수십 번의 시합을 올림픽 때문에 준비했었고 올림픽 때 이제 잘 하자라는 것 때문에 경기를 많이 뛰었었는데요. 하필 올림픽 때 제가 긴장을 끝나고 보니 긴장을 했더라고요.
마지막 시도 끝내고 나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을까요? 매트에 한참 있기도 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떠나기 싫다? 아쉽다. 그리고 저한테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달이 뭐 눈앞에 다가왔었던 것 같거든요.
눈앞에 있는 아른거리는
네, 아른아른거리고 열매가 맺혔는데 그냥 이제 따기만 하면 되는데 손만 뻗어서 따기만 하면 되는데 못 딴 게 너무 아쉬워서 딱 내려온가 동시에 감독님 얼굴을 저쪽 이제 관중석에서 코치석에서 계시는데 뭔가 내가 더 메달을 한번 목에 걸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었는데 그걸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 감독님 이야기 하다가 눈물을 또 보였잖아요. 감독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저한테 제 인생을 조금 가르쳐준 앞으로 운동 인생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러면서 운동을 더 즐겁게 뭐 강박 없이 했던 것 같아요. 평생 그럴 만한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메달은 못 따서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감독님을 만나서 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와,
이 말씀 들으실 감독님이 얼마나 뿌듯해하실지 그려지네요.
원래 서로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서로 그런 지나온 날들만 생각하면 자꾸 울컥울컥해요.
근데 우상혁 선수 실패했든 뭐 성공했든 상관없이 항상 웃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달라진 계기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김동인 감독님을 만나고 나서 높이뛰기 왜 하냐고 처음에 저한테 만났을 때 물어봤거든요. 네. 뭐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좋아서도 하지만 너무 이게 집착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네. 마음이.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스스로?
네. 높이뛰기를 좋아한다, 즐긴다 이런 말을 항상 하지만 결과를 봤을 때, 시합에 임했을 때 그 모습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막 씩씩거리고 있고 화내고 있고 이런 모습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더 즐길 수 있게 된 게 네. 육상이라는 종목 자체가 관심이 원래는 비인기 종목이다 맞아요. 보니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네, 관심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제가 운이 좋게 관심을 받게 돼서 이렇게 진짜 뭐 이런 자리도 오게 되고 시합을 뛸 때마다 방송 중계를 해주는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혁 선수가 만든 거잖아요. 그 웃는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을지를 알겠으니까 더 막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번에 올림픽 경기 때 그 허벅지랑 막 얼굴 때리잖아요. 어떤 의미로 계속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가서 하는 말이긴 한데 수명을 단축해서라도 내 이 높이뛰기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기록도 내고 싶은 마음도 절실하고 집중할 때는 또 집중하고 싶고 네. 또 메달 하나 걸고 싶고 그런 마음에
뛰기 직전에 뭐라고 이렇게 혼잣말처럼 하는 입모양이 있던데 네.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할 수 있다
스스로?
그냥 제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 같아요.
상혁아 이래요?
네, 상혁아 할 수 있다 상혁아 할 수 있다 자기 체면을 많이 걷는 네. 독특하대요 감독님이 무슨 네 이름을 네가 부르고 있냐 자기애가 넘친다 맨날 이러면서 장난식으로 저한테 전 그게 먹혀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 에너지가 또 상혁 선수만의 네. 그런 에너지니까 그 막 관객들 반응도 유도하잖아요 네. 그것도 경기에 좀 영향을 미치는 네네. 편인 거죠?
네 맞아요
힘을 받나요?
힘을 받을 때가 많죠 그게 이제 분위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제가 가져오면 네. 제 경기력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탐벨이라는 선수
맞아요,
아세요?
맞아요 네.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육상의 붐이 일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거의 배우예요. 그 분위기를 갖고 오는 그 천재성이 있어요. 제가 분위기를 갖고 오면 제 경기다.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를 갖고 오는 법을 다 선수들끼리 다 하나씩은 다 아니까 뺏겨오는 거예요, 계속.
자기만의 네. 그런 것들이 있군요. 네. 누가 그걸 뺏어오느냐. 네. 우상혁 선수. 발 크기가 네. 또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왼쪽, 오른쪽이 1cm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1cm 조금 넘게 차이 나는
거. 이게 육상 선수한테는 굉장히 큰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었을 텐데 어땠어요?
오른쪽이 작은데 네. 오른쪽 부상이 조금 여기는 부상이 얼마나 부분이 아닌데
비딤발이 왼쪽이 네,
왼쪽이면 왼쪽에 부상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자꾸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왼쪽 미는 에너지랑 오른쪽 미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그걸 극복 조금 한다고 밸런스 운동을 조금 더 남들 많이 뭐 쉬는 시간에 자는 시간에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박차고 일어나느냐.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상혁 선수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 이제는 큰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이 엄청 가벼워요. 당장 다음 주에 시합이 또 있는데 네. 오히려 기대가 돼요.
다이아몬드 리그 네. 2연패.
네. 하고 싶어요. 이렇게 들고 올 수 있는 날이 뭐 방송 인터뷰 할 때 네. 집에 하나 있거든요.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올 수 있는 날이 뭐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상혁 선수를 뭐 좋아하고 응원하는 데에는 별로 숫자는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더 높이 도약하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무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강원과 전남 등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지만 기온은 크게 내려가지 않고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엔 서울과 강릉 32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고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최고 체감 온도는 전국 대부분이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